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아파 성직자가 처형된 뒤 벌어진 이란 주재 사우디 외교 공관 습격 사건을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에 대해 외교 공관 보호에 관한 국제 의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우디와 이란 양측에 대화를 통한 긴장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영내 두 열강 사이의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이날 반기문 사무총장과 안보리, 유엔 총회 의장 등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 시위대의 사우디 대사관과 영사관 습격 사건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지난 주말 약 8천 명의 시위대가 평화 시위를 개최했지만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을 잃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백악관은 어제 신원조회 확대와 효과적인 총기법 시행, 정신치료 강화, 총기 안전기술 연구 등을 골자로 하는 총기 규제 조치들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 등과 만난 뒤 총기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사법당국과 행정기관들 뿐 아니라 총기 소지자들을 포함한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폴라이언 하원의장은 총기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신질환이라며 백악관이 주장하는 총기 규제 조치가 이런 사태를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새해 첫 개장일인 어제 7% 폭락한 뒤 오늘 혼선을 거듭했습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오늘도 2%가량 떨어졌다가 어제보다 0.3%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3% 떨어졌던 일본 증시 역시 오늘 소폭 반등하는 듯했지만 0.42% 떨어진 상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홍콩 증시도 오늘 1%가 더 내려갔습니다. 미국 증시도 다우존스와 S&P는 어제 1.6%가 내려갔으며 나스닥은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을 겨냥해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이스라엘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에 따르면 어제 폭발한 헤즈볼라의 폭탄은 세바 농장 지역에 있던 군 차량들을 겨냥했으며 이스라엘 군은 이에 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자신들이 세라 농장 지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이는 지난달 지휘관인 사미르 칸타르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살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내 헤즈볼라에 공습을 가해 수많은 전사들을 사살하고 무기들을 파괴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버스 화재로 1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버스에 고의로 불을 지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7시쯤 중국 북부 닝샤지구 잉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사적인 보복으로 인한 버스 방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항저우에서는 폐결핵 질환 재발을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면서 버스에 불을 질러 33명에게 화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에서 무장 시위대가 연방 건물을 점거한 채 오늘로 나흘째 정부 당국과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젖소를 방목해온 연방 토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드와이트 해먼드 씨와 그의 아들 스티븐 씨와 연대하기 위해 오리건주 멀루어 국립야생보호소를 점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에도 연방 목초지에 대한 방목권을 요구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었으며 현재 약 100명이 자신들과 함께 연방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특히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몇 년간 점거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5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인구 대비 군인 비율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자력 잠수함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장보고 3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 2번 함이 계약이 체결돼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인구 대비 군인 비율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5년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GDP의 23.8%를 국방비로 지출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위에 오른 오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1년 동안 북한의 연평균 GDP는 170억 달러로 세계 101위에 불과했지만 국방비는 GDP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40억 4천만 달러로 세계 3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GDP의 4.3%를 국방비로 지출했고 중국은 2.1%, 한국은 2.5%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또 총 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인 수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117만 명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하지만 전체 인구 2,390만 명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9%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3.6%와 2.5%를 기록한 에리트리아와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1.4%로 14위, 미국은 0.5%로 5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전체 노동인구 1,450만 명 가운데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8.1%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전체 국방비 지출에서는 미국이 6,560억 달러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885억 달러로 2위, 한국은 256억 달러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국가별 군인수에서는 중국이 221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이 141만 명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67만 9천 명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중요한 건 실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리 아무라 모이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4일 VOA에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지만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재일 위원장이 지난 1일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8.25 합의를 비롯한 남북 간 여러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언급이 담겼습니다. 아무라 모이츠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군부 조직에 작전총국장이란 직책이 새롭게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남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군 내 흩어져 있던 작전 기능을 통합해 기존 작전국을 작전총국으로 격상시켰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포사격 시찰 수행자 명단을 소개하면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중장 림광일이라고 호명했습니다. 림광일 제1부총참모장은 참석자 가운데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에 이어 네 번째로 거명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동안 송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을 림 제1부총참모장보다 먼저 호명했지만 이번엔 림 제1부총참모장을 먼저 거명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에서 북한 지뢰목함 도발 당시 서부전선 지뢰 매설에 직접 개입한 림광일이 제2전투훈련국장에서 작전국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북한 주요 기관과 단체 임명록에서 림광일을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림광일에게 붙여진 작전총국장이라는 직책은 북한 당국이 기존 작전국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면서 만든 새 직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인민군 작전국장은 총참모부 소속으로 통상 제1부총참모장을 겸임합니다. 최고사령관을 직접 보좌하고 군사훈련과 대남작전을 지휘하는 핵심 요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작전국장 가운데 변인선은 지난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과의 군사협력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또 김춘삼은 지난해 8월 연천지역 포격 도발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각 해임됐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대남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군 조직 내 흩어져 있는 작전 기능을 통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작전국의 이름을 작전총국으로 바꿔 권한과 위상을 강화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 조직에 분산돼 있었던 작전 기능을 이제 한 군데를 통합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육해공군 사령관에게 각기 나뉘어져 있었던 분산돼 있었던 작전 기능을 이번에 좀 통합했을 가능성 있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강군화의 일환으로 작전 기능을 융합하는 군 편제 재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양 교수는 작전국을 작전총국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한국과의 군사적 위기 때 정찰총국과의 원활한 연계를 유지하겠다는 군사 전략적 개념의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군사 대남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찰총국과 작전총국 소위 말해서 상두마찰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찰총국은 북한 총참모부 소속으로 알려진 기구로 각종 대남 해외 업무와 공작 업무를 총괄 지휘합니다. 작전국이 정규전과 전면전에 대비한 조직이라면 정찰총국은 비정규전, 군사도발, 사회교란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찰총국도 지난 2009년 기존 대남 공작기구였던 인민무력부 정찰국과 노동당 작전부, 35호실로 불리던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가 통합돼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올해 51살로 알려진 림 작전총국장은 김정은 집권 이후 급부상한 인물로 김재일위원장의 장제도와 무도방어대 시찰 등을 수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김시철 대변인은 5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장보고 3 디젤 잠수함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군의 잠수함 사업단 발족이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선을 그은 겁니다.
현재는 장보고 3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 2번 함이 계약이 체결돼서 개발이 진행 중임을 확인드립니다. 그 외 사안은 전혀 확인된 바 없고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 군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원자력 잠수함 개발 계획을 완전히 부정했다기보단 일단 현재로선 공식 추진되는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모두 디젤 추진 방식으로 3, 4일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합니다. 따라서 적의 탐지망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원자력 추진 잠수함뿐이라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그 핵미사일,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인 SLBM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SLBM을 탐지 추적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SLBM이 탑재되는 심포급 잠수함이 나오는 기지 앞에 우리 잠수함을 매복시켜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바로 이제 미행을 하다가 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으면 수중에서 그냥 그 격침시켜버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게 상대 잠수함 기지 앞에다가 매복을 시켜놓으려고 하면은 무한 동력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매복 작전을 하는 것은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게 없죠. 따라서 우리도 그 북한 SLBM을 가장 효율적으로 원천 방어를 하려면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된다.
한국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의 대잠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은 해상 교통로 교란과 특수전 부대 지원, 기뢰 부설, 수상한 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김동엽 박사입니다.
북한의 잠수함은 주로 이제 소형이다 보니까 특수전을 침투한다든가 단기전에 강한 어떤 그런 잠수함이 많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신형 어뢰를 발사하든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신형 잠수함을 권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력 잠수함 자체가 단기전 특수전 침투라든가 단기전에 대한 수상한 공격, 기뢰 부설, 뭐 해상 교통로 교란 같은 전술적 차원에서의 잠수함의 잠정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 한국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잠수함인 3000톤급 장보고 3 개발을 위해 방위사업청장 직속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을 올해 1월 1일부로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 준장을 단장으로 한 잠수함 전문가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은 지난 2014년 11월 건조를 시작한 장보고 3 시리즈 9척의 설계와 건조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보고 3 잠수함은 사거리 1000km 이상 잠대지 미사일을 바닷속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 10기를 탑재할 수 있어 적의 레이더와 위성 감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1번 함은 2020년에, 2번과 3번 함은 2020년대 초반 전력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올해가 외교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라며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튼튼하고 신뢰받는 국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토대인 만큼 국방력 강화와 방산비리 척결, 건전한 군기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중요한 과제인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국 국민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북한을 검색하는 횟수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천일규 기자가 전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인터넷상에서 북한의 영어 표기인 노스코리아가 가장 많이 검색된 건 지난 8월 16일부터 일주일간이었습니다. 이때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등 한반도에서 긴장이 크게 고조됐던 시기입니다. 인터넷 업체 구글의 검색어 분석 시스템인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처럼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될수록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터넷 검색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지뢰 도발 사건 당시 인터넷 이용자들은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긴장 완화에 합의하기까지 평소보다 5배 이상 북한을 많이 검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스코리아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았던 건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던 5월 10일부터 한 주 동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소식까지 겹치면서 북한과 함께 현영철 부장에 대한 인물 검색이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개봉 직후인 1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북한에 대한 검색 빈도가 세 번째로 높았던 기간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영화가 최고 존엄 모독이라며 무자비한 대응 조치를 경고해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구글에서 북한을 가장 많이 검색한 나라는 한국이었고 핀란드와 싱가포르, 헝가리,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영문 표기를 검색어로 한 나라별 순위에서는 싱가포르가 1위였고 이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스웨덴 순으로 검색 횟수가 높았습니다. 미국은 8번째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자주 검색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구글을 통해 검색된 단어의 시기별, 지역별 검색 빈도를 분석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 서비스가 시작된 2004년 이후 북한에 대한 검색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3년 4월 초로 이때는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발표와 개성공단 출경 금지 조치, 중거리 미사일의 동해안 발사 위협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극으로 치달았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경제 개선을 크게 강조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보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4일 리수영 외무상 등 북한 대표단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대표단이 오는 20일에서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이 포럼에 참석기로 하고 주최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리 외무상 외에 윤영석 대외경제성 부총국장과 한웅 농업개발은행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수천 명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이 포럼은 1971년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창립했고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있는 다보스에서 해마다 개최돼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 불립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후원 속에 처음엔 유럽경제포럼이란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1987년부터 세계경제포럼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당시 김문송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 포럼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포럼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 뿐 아니라 재건과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여러 정상들이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장으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수십 명의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해 세계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행사엔 정치 지도자들 뿐 아니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 교수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2014년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다버스 포럼은 특히 경제뿐 아니라 1986년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그리스와 터키가 이 포럼에서 만나 화해를 시도하는 등 국제 현안의 해결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계적인 기업들이 행사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지향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포럼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국정운영 방안과 국가들 사이의 힘의 균형, 난민과 고용 문제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는 특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리수영 외무상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1990년대 후반 스위스 베른에서 수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고, 리 외무상은 과거 스위스 주재 대사로 있으면서 김 제1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의 후견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의 실용성을 강조한 것을 볼 때 다버스 포럼을 통해 북한의 경제 개선책을 밝히며 투자 유치 홍보전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뷰의 뉴스 김영권입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3일 미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76세를 일기로 타계한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지난 1961년 국무부 근무를 시작해 대외정책을 입안하는 정책기획실장과 부차관보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초대 사무총장과 한국 주재 대사 등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보스워지 전 특별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북한 문제에 관여하면서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올해 835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분유 지원과 수질 개선, 경사지 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는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대북지원 예산으로 830만 스위스 프랑, 미화 835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70만 달러를 집행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은 공공보건 사업에 765만 달러, 식량안보 사업에 67만 달러, 비정부기구 지원 사업에 5만 달러가 각각 배정됐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분유를 지원하고 수도와 위생사업, 경사지 관리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식량지원사업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분유는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560만 달러 상당의 분유 1,050톤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내 수도와 위생사업에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산간지역에 나무와 농작물을 심는 경사지 관리 사업에 12만 달러, 병충해 방제 사업에 16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 병충해 방제 기술 지원 사업은 유럽의 농업생명과학센터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협력해 올해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의 상주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 의회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컴이 북한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은 이번 사태가 앞으로 북한의 외자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1일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앞으로 북한의 외자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오라스콤이 지난 2008년 지분 75%를 출자해서 북한에 세운 고려링크의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이 넘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수익금을 이집트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고려링크의 자산은 8억 3,200만 달러로 오라스콤 전체 매출과 이윤의 8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6억 5,300만 달러가 북한 원화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통신 독점 사업권을 보장받았던 마지막 해인 2012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해 고려링크의 회계 감사 보고서에 처음으로 2억 7,2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송금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원화 수익금은 이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라스콤은 수익금 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이동통신사 별과 합병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북한 측은 합병된 회사의 경영을 오라스콤에 맡길 뜻이 없다고 밝혔고 이후 합병 협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라스콤은 이에 더해서 고려링크의 영업에 대한 통제도 잃었다고 지난 11월 최신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라스콤은 합병을 위해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분리해 협력업체로 전환했습니다.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은 모든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냈지만 오라스콤의 회계감사업체는 고려링크의 자산에 대한 북한과의 협상은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고려링크의 현금을 원화에서 외화로 전환할 때 공식 환율을 적용하길 꺼리거나 그럴 능력이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분쟁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처 방식은 앞으로 외자 유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20개 이상의 특별 경제구역을 만들고 규제 완화를 발표하는 한편 외국 회사들이 수익금을 제한 없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라스콤이 처한 상황이 북한 사업의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중국 탄광회사가 북한 당국에 금속 가공시설을 빼앗겼다고 주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 회사들은 북한 당국이 자산과 수익금을 빼앗아간다고 불평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사위리스 회장이 북한의 핵심 지도부에 접근할 수 있었고 2011년에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이후 김 위원장은 사망했고 장 부위원장은 처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력이동은 불안정하고 권위주의적인 나라들에서 사업을 할 때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라스콤은 북한 이외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공격적인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소개했습니다. 오라스콤이 1997년부터 짐바브웨와 예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의 정치적으로 불안한 20여 개 나라들에서 공격적인 사업을 펼쳐 수십억 달러를 벌여들였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나라들에서 부채를 끌어들여 단기간에 이동통신망 등을 만들고 이를 후발주자에게 팔아넘기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라크에서 500만 달러를 들여 이동통신 사업 면허를 따고 2007년 이를 쿠웨이트 업체에 12억 달러에 매각한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관련 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무의미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윤병세 장관との間において
지난달 28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한국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이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반기며 양국 간 관계 개선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24년 만에 이뤄진 두 나라 간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과 국내외 민간단체들은 다른 입장입니다.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순환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왜 도무시면 죽일라 가는 거예요? 그럼 미리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한일 간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한국 외교부 제1차관에게 항의하는 목소리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빠진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며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한국 내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관련 단체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오는 6일 전 세계 연대 수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1월 6일은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들과 단체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일 시위를 벌인 지 24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 등 미국 내 비영리 단체 역시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이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지역 비영리 단체인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이정실 회장은 이번 합의가 무의미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정말 의문스러운 일이고요. 진짜 예대된 정치적인 협상이 있었다는 그런 거죠. 어떤 다른 정치적인 문제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일 것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다른 정치적인 사안들 다루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어그리먼트를 해결했다는 그 태도 자체가 from the beginning 태도 자체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둔 가주 한미 포럼의 김현정 사무국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얼마나 협상 안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일본 정부에서 반응은 어떠한 것인지 그러면 할머니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은 양보를 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협상 결과가 이렇게 딱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두 번 죽이는 것이냐 어느 나라 외교부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반발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김 사무국장은 이번 합의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것은 두 나라가 위안부 문제를 양국 간 외교 문제로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대협 이정실 회장은 무엇보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적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적인 배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키시다가 이게 아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어요 뒤에 그 키시다 외무성이 굉장히 그 돈의 그 성격 자체가 to support or recover 그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펀드를 조직한다라는 거지 그게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드리는 대상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 회장은 10억 엔이라는 기금을 시행하는 재단을 한국 정부가 만들도록 했는데 일본의 독자적 책임을 한국 정부와 나눈다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한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합의라는 양국 간의 합의는 말도 안 된다며 이렇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그리먼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이번 어그리먼트를 시작으로 전진적이고 신중하면 gradual and sincere accomplishment 이렇게 말해야 sincere하게 들리지 네, 마치 그냥 옆에 있는 애 푹 때려놓고 떡하나 주면서 너 이거 줄게 앞으로 찍소리 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에리티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사과할 사람 전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키워드예요.
이와 더불어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대협 이회장은 위안부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정서적 예술적 의미로 국가 재산이 아니라며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주 한미포럼 김사무국장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일본 정부의 의도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가 그러면 해결했다고 쳤을 때 이걸로 해결이 됐다고 쳤을 때 과연 이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시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소녀상을 치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합의안 안에. 그 이야기는 이거를 자꾸 지우고 덮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미화하겠다. 그런 의지로밖에 읽히지가 않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반발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1990년대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초상화를 그리고 전시하고 있는 위안부 인권운동가인 스티브 카발로 씨 역시 이번 합의를 주시했습니다.
A Korean official. Exchanging papers and deals and money with, you know, with the Japanese official and making a deal on behalf of these women.
카발로 씨는 자신에게 이번 한일 간 합의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문서 교환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발로 씨는 지난 2011년 일본 의원들이 미국 뉴저지에 놓인 위안부 기림비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선물을 제시했지만 한인 사회가 이를 거부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2011 when five members of Japanese parliament came to Palisades Park and asked the small town mayor will give you these certain gifts.
카발로 씨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10억 엔이란 돈으로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카발로 씨는 올 4월에 위안부 초상화 전시회를 다시 열 계획이며 피해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을 주제로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정대협은 올 한 해 위안부 문제와 역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온라인 프로젝트 웨비너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 내 존스홉킨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사이스와 협력해 위안부 관련 역사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내 시민단체들은 5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공무원들의 올해 연봉이 공개됐군요. 한국 대통령의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이 17만 2,380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2억 504만 6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17만 8,240달러를 받게 됩니다. 한 달 한 달 이렇게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에 14,850달러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 금액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올해 임금 인상이 평균 3%로 결정됐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3.4%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급이 오르는 것은 물가 시세와도 연관이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월급도 그렇고요. 공무원들의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의 월급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보고 물가 인상분도 반영해서 공무원들의 연봉 인상분이 정해지는 건데요. 대통령이 공무원 몇 급이냐 뭐 이렇게 문의를 하는 인터넷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대통령의 경우는 국무총리나 장관, 차관과 함께 급수가 없는 정무직인데요.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공무원들의 월급, 말단인 9급 공무원부터 1급 고위 공무원 그리고 10급 비능직까지 모든 공무원들의 그 UDR 같은 봉급표가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고위 공무원들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네. 대통령의 연봉을 말씀을 드렸고 국무총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해 $138,400를 갖게 됩니다. 한국뉴스에서 많이 그 관심을 갖게 되는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연봉이 $101,780네요. 그리고 상위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업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을 잘해서 최상위 평가 등급인 SS 등급을 받으면 한 단계 낮은 S 등급보다 50% 더 많은 성과급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군인도 공무원 월급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찰, 군인, 소방관 모두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직업 군인도 그렇지만 24개월 전으로 해서 의무 복무를 하는 청년 군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일반 장병들의 월급이 지난해보다 15%가 올랐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이라고 하는데 군인 월급을 많이 받는 나라와 비교해보자면 정말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르는 것에 군인들은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해 군인 일반 장병들의 월급이 $144 정도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17만 1,400원인데 올해는 $166로 한 $22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무장지대에 가까이 근무하는 병사들이죠. 위험수당이 한 달에 $16 정도가 더 붙어서 $183를 매달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네. 자, 올해 한국의 공무원 보수 인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하면 세계에서도 서비스가 최고인 공항이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최근에 이 수화물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공항이 마비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0년 연속 1위, 이런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인데 수화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서 120여 편 가까이 되는 비행기가 제시간에 출발도 못했고 도착도 못했고 또 수화물이 제대로 실려지지 않은 채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여행객들이 수화물을 찾지 못한 그런 말 그대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건가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승객들이, 너무 많은 수화물이 몰려들었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지난 3일인데요. 일요일입니다. 인천공항에 수화물 그 3개가 먹통이 된 건데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연말부터 이어진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또 귀국하는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화물 처리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이 인천공항공사의 해명이었습니다. 지난 3일 인천공항에는 2001년에 인천공항이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17만 6,400여 명이 몰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축하해야 할 새로운 기록이었는데 수화물 대란 때문에 빛이 바래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도 이 수화물 대란 사태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정상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관심은 2월 초가 되는 설 연휴에 공항 여행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요.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의 수용 한계가 이미 넘어서 그 과부하 상태라면서 시설 확장이 빨리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공항에 한해 처리한 여행객 수는 4,551만 명이었고요. 지금 현재 제2터미널 건설공사 한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이 효도 계약서라는 것이 화제라는데 자, 이 이름도 생소한 계약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네. 효도를 하겠다, 효도를 받겠다, 이것을 문서화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대가로 어떤 그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증여받는 거죠.
네.
부양 의무를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는 겁니다. 이 효도를 한다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부모가 어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많이 줬을 때는 노후에 부양의 수고를 해달라 이런 의미가 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양을 대가로 재산을 줬는데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지 않았을 때 이 각서라도 써놓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효도 계약서라는 것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분쟁이 많은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런 불효 소송,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상대로 내는 부양 비용 청구 소송이 260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일명 효도 계약에 관련된 판결이 나와서 이 5, 60대들의 송년 모임, 신년 모임에서 이 효도 계약이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법원의 효도 계약 판결, 부모가 자식에게 승소했다는 것인데 어떤 사연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사연은 이렇습니다. 10여 년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2층 주택을 물려줬답니다.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부모를 충실하게 부양하겠다 이런 내용의 약속 증서, 각서를 받아 놓았다는데요.
네.
이 결혼한 아들 부부와 부모는 같은 주택의 1층과 2층으로 나눠 살았고 이후 아버지는 논밭도 팔고 회사 주식도 팔아서 아들한테 물려줬답니다. 물론 아들의 빚도 다른 재산을 팔아서 갚아줬고요. 그런데 그 후에 아들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밥도 같이 먹지 않았고 집안일은 뭐 며느리가 아니라 가사도우미가 했고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은데 간병도 안 오고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급기야 부모에게 요양시설에 입원을 할 것을 권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아들 부부에게 상당히 서운했던 부부가 자의집을 마련하겠다면서 물려줬던 주택을 다시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낸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조건을 가지고 증여를 했을 때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 취소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부모 자식 간의 각박한 세상이구나 이런 그 생각도 듭니다만 이 부모 봉양에 대한 생각이 과거 부모님 세대와는 크게 달라진 요즘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더 듭니다.
네네. 뭐 말로는 효도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섣불리 재산을 증여했다가 노후에 가족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가난하게 사는 노년층이 많은 것도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 주기 전에 부양의 의무 정도나 재산 반환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써서 안전하게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효도 계약서는 어디서 쓰는 겁니까? 이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자기가 쓰더라도 어떤 공증 같은 걸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그 자산 관리를 해주는 시중은행에서도 효도 계약서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도와준다는 건데요.
네.
공증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법률사무소에서 효도 계약서 공증합니다. 이런 광고를 낸 것도 있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니 이런 것이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이게 주요 골자고요. 효도하는 그 세부 내용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은 대신 한 달에 용돈을 얼마씩 주겠다. 전세금을 보태주는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꼭 식사를 같이 하겠다. 이런 네. 조건도 있고요. 부모 동의 없이 부모를 다른 형제 집으로 보내지 말 것. 이것을 효도 계약서 안에 문구로 내건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네, 참 계약서 내용도 여러 가지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세계 인구가 늘어나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디에서 에너지 생산을 늘리든 그것은 깨끗하고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약 75억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수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중 약 10억 명은 전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30억 명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80%에 달하는 에너지를 더 생산해야 합니다. 단기간으로만 봐도 필요한 전력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미 국무부의 경제에너지 환경 담당 캐설린 노벨리 차관은 불과 15년 후에는 지금보다 5,500여 기가와트나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모든 발전량을 합친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방출을 60에서 80%까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노벨리 차관은 말했습니다. 에너지 생산에 있어 가장 희망적인 기술 발전의 하나는 이른바 오프그리드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기술, 즉 발전기, 태양열판과 같은 에너지 생산 방식입니다. 태양열판과 같이 탄산가스 방출이 없는 기술은 화석연료 발전소에 비해 생산도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또한 이 같은 새로운 전력 공급은 앞으로 대부분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노벨리 차관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앞으로 2020년까지 5억 명 이상에게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여기에는 미 국제개발처 USAID의 아프리카 전력화 계획이 제공하는 신용차관 7,5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대한 오프그리드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케냐와 나이지리아의 주택용 태양열 발전을 위해 해외 민간 투자 공사는 2천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합니다. 또 새천년 도전 공사는 베닌의 오프그리드 전력 생산을 위해 4,6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게 됩니다. 미국은 에너지에 관한 한 2030년까지 비용이 적고 미룰 수 있으며 정전이 없고 청정한 에너지를 모든 사람에게 공급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B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 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 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